이르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9월이 새로 되어서 이 9월에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지만 의식하지 않고 살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안 하면 그렇게 1년도 후딱 지나가요. 그렇게 10년도 지나가고, 모르긴 몰라도 평생 그러고 살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나 일깨우면,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또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들 와서 전도 받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계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도의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누가 와서 복음이 뭐예요? 교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도 귀찮을 뿐이에요. 전도의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은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 또 한 달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추석. 추석도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면 사람 만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예? 그 경조사처럼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면, 아, 날 또 귀찮게 한다. 우리에게 아무 목적이 없다면 그처럼 우리를 이 번거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또 제가 요번에 부산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야, 참 부산 다니는 분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하나도 안 막히는데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안 막히는데. 근데 이 막혀서 10시간, 11시간 어떻게 그걸 다닐까? 저는 뭐 집이 늘 서울이라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서 그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체증의 스트레스 이런 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하니까 참 그 하시는 분이 참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없다면, 그곳이 내 고향이야. 그곳이 내가 사는 집이야. 그곳에 가야 뭐가 이루어져. 목적이 없다면 그 먼 거리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제 휴가죠. 휴가로 이제 부산 해운대 여행을 가는 건데 거기에 가야 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5시간 해서 대전 찍고 진짜 이게 찍는다는 게 뭔지 제가 요번에 이제 일본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갔거든요. 저도 일본 고속도로 서울부터 끝까지 가는 건 처음인데 하여튼 일본만 타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예, 대전 찍고 대구 찍고 그리고 그 밑에 울산 찍고 그리고 부산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본이 서울에서 부산이 쫙 이어진 게 아니라 다 들려요. 다 들려. 도시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5시간인데 1시간은 뭐 안성 가고 2시간째는 대전 가고 3시간째는 대전 대구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5시간째 딱 부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휴가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10시간 교통체증 어떻게 견딥니까, 5시간의 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그곳이 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곳이니까 그곳에 그렇게 가는 거지. 회귀 본능에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그 힘든 거 왜 합니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전도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게. 그러니 아예 또 전도시킨다. 아예 또 귀찮은 걸 시킨다.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나는 내 믿음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해. 그렇게 어떤 과정으로서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우리의 본질이구나. 예? 뜨겁다는 거는 뭡니까? 차가울 때 뜨거운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다는 건 뭡니까? 뜨거운 게 있을 때 찬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어디서 제일 잘 느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다 섞여 있을 때는 본질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전도를 하고 있네 할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고 입 싹 씻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이건 비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본질도 내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또 그렇다고 뭐 어떤 자극이 없는데 뭐 내가 막 이렇게 하기는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자극을 받았을 때 아 이거구나 라고 할 때만이라도 밀려서라도 할 때 그때 내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이 전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를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의 아덴 설교는 참 전도의 모범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덴 설교만큼이나 전도의 이 열매가 없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전도 열매는 원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 어려움도 당하고 시비도 많이 걸고 그거는 아덴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전도를 했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죠. 오히려 아덴 설교에서는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어떤 모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설교에 실패한 설교가 아니라 결과만 보면 아 그렇게 말할 그 뭐 결과로 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 결과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속에 정말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의 모습인데 바울은 듣는 사람의 무엇에 맞추어서 무엇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바울의 아덴 설교를 듣는 아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신화를 요구하면 그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철학의 융성지요 신화의 아주 집성지인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극장처럼 거기 나와서 전도를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그가 어떻게 이걸 무엇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듣는 사람의 무엇에 맞추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전했을까요?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는 건 맞았어요. 듣는 사람의 정서에 맞추어서는 그건 조금 준비한 답에는 맞지 않고 정서도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복음을 전했는데 정서는 아니고 뭐에 맞췄을까요? 허기선 집사님은 뭐에 맞추셨을 것 같으세요? 네? 성품 듣는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네. 그것도 참 기발한 생각이 같아요. 성품에 맞춰서 화내는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에게 미움이 많은 사람은 미움에 많은 사람답게 혹은 우울해하는 사람은 같이 우울해하면서 성품에 맞춰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맞지 않았고요. 김연희 뉴스사님 믿음 듣는 사람 믿음에 맞춰서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만든 건데 믿음은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무엇에 맞췄어요? 그들의 경미 씨는 상황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그 분위기, 상황을 보여주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듣는 거. 그걸 좋아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먹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먹는 거. 먹는 상황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아 그러면 노는 상황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한다면 보는 상황. 그 사람들은 이제 듣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듣는 상황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융성지입니다. 거기에 모든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나오는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철학이 융성하다 보니까 신화도 융성했어요. 그러나 철학과 신화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철학, 그 다음에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화. 그래서 우리도 TV를 보는 사람 중에 TV 토론 좋아하는 사람은 토론 프로그램,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을 약간만 돌리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예? TV가 잘 발달되어 있을 때 토론 프로그램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이 둘은 비슷한 거예요. 애초에 재미없고 심심할 때 그는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철학과 신화는 동급이었어요. 똑똑하면 철학,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면 신화. 그래서 신화에서 제우스도 나오고 헬라도 헤라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그리스 신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존재는 항상 내가 만들어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신에 의해서 어떤 통제를 받고 백성을 섬기고 이랬던 이 유대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이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이 히브리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거기에 충성해야 됐고 거기에 생명을 바쳐야 됐고 그대로 살아야 됐던 그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신을 뭐 발에 걸리는 아주 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드라마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난 이런 사람들한테 난 복음 안 전해. 아, 이 사람들은 신화지. 신의 의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맨날 술 먹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맨날 화투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맨날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맨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고귀해. 하나님은 참 신실해. 그 사람들 믿을까 겁난다. 그 사람들이 이 물을 흐릴까 겁난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 와서 구경만 싹 하고 야 원양극장이 이렇구나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구나 참 여기서 이렇게 문화가 발전됐구나 쓱 보고 난 다음으로 가야지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낮은 신에 대한 생각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뺏고 또 취하는 그런 신들이 아닌 정말 온전한 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뭐 노름하고 연애하고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엔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도를 못하는 그게 이유가 돼.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저는 사실 신학교에 다녀요. 또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전도의 의미는 전혀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다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에 전도는 아니 다 믿는 것에 전도는 더 깊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믿음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오히려 그런 어떤 풍요로움 속에 옆에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두움이 같이 곁들일 수 있거든요. 너무 그런 어떤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또 전도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추는 거지 내 입장의 상황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서클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혹은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친척들이 다 모인다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전도할 텐데 두 사람 있으면 전도할 텐데 세 사람 있으면 전도할 텐데 두 사람밖에 전도를 못하겠어요.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하겠어요. 나밖에 없어 전도를 못하겠어요. 그 많은 이유들이 그 상황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상황을 맞춰야지 상황을 맞춰야지 상황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면 전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상황 맞춰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들 많을 때는 불신자가 많을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사람들 적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상황에 맞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말해라 말해라 당신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더 잘 됐죠.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가장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가장 그들이 잘 듣는 곳에 섰어요. 떡하니 시간을 탁 받은 거예요. 용기 있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가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그냥 구석에 숨어서 혹은 자기 이제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용적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무엇을 정확히 무엇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무엇을 정확히 무엇했을까요? 이민희 집사님. 뭐 재밌는 대답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웃는 거니까. 파악 말했어요. 파악. 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네? 모습을? 뭐를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홍말순 집사님?
욕구를.
욕구를.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거의 다가왔습니다. 또 지선 씨는?
문제를.
맞아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라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준비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아주 웃음거리 돼요. 자, 이제 내가 대본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 딱 해놓고 대놓고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 이것처럼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듣는 사람은 하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 하여튼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좀 시간을 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당신한테 쇼를 펼쳐드릴게요. 그러면 앉아계세요. 제가 쇼를 펼쳐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잘 외우는지 보세요. 얼마나 제가 연극을 잘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보여줘서 감동받으면 뭐 믿겠습니다. 사인하고 안 믿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다못해 이단들도 이런 방식을 씁니다. 딱 보고 참 복 있게 생기셨는데요. 혹은 참 우울해 보이시네요. 근심이 있어 보이네. 일단 이 사람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탁 움츠려서 제가 근심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슬픈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복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주춤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웃겨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 자기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나 어딘가 있을 그 신에게 만든 신상이 있었다면 그걸 딱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이게 문제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귀가 확 열리는 거죠.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 당신이 알고 싶은 그것, 당신이 몰라서 헤매이는 그것,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해하는 그것,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는 절대 사도 바울이 준비한 대답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묻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암기한 걸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수 없이 또박또박 틀림없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이건 학습된 것이고 훈련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옆에서 야 얘에게 이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옆에서 신경 쓰세요. 거슬려요. 예? 저 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뭘 말할지를 옆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신기하게. 우리는 성경을 늘 읽지만 어쩌면 이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게 그게 기발한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전도법을 봐도 듣는 사람 고려하는 전도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말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당신 이걸 말하면 됩니다. 당신 저걸 말하면 됩니다. 당신 저걸 말하면 그게 100가지건 1000가지건 이 사람은 1001번째 해당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대응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암기 뭐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 들 필요도 없어요. 뭐 쪽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도 그냥 보조교재지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는 이 사람에게 뭐를 얘기하면 좋을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딱 보니까 알지 못하게 딱 보니까 신은 죽었다. 책을 들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뭐가 누추해 보이는 거야. 딱 보니까 근심이 많은 거야. 딱 보니까 아들 문제를 걱정하는 게 틀림없어요. 남편 문제를 걱정하는 게 틀림없어요. 딱 보니까 그게 보이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때 처음 한 말은 지금 당신이 있는 걸 깨달으세요? 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이 전도는 뭐 전도자들의 그 많은 승리와 혹은 성공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성경보다 우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베들로 집에 갔을 때 저를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때. 자, 다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나님만 뭐 생각하면서 이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이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까 귀가 번쩍 뛰었어요. 자 당신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괴로움을 벗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생명샘물을 이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생명샘물을 주세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갈급한 괜찮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핵심인데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말했을까? 이런 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두 번씩을 이렇게 출제자가 이렇게 어리숙해서야 이거 에? 속여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사실 이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 창피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건 안 좋아. 그냥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목사님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얘기해야지. 우리 집사님이 의사라고. 우리 집사님이 판사라고. 우리 집사님이 거물급 회장이라고. 집사님인데. 아니, 더 밑에 해서 우리 교회에 커피숍 있다고. 우리 교회에 뭐 치킨집 있다. 우리 교회에 파리바게뜨 있고, 우리 교회 가까이 공원 있고요. 우리 교회 와서 잠깐 놀고 가면 냇가 있고요. 시냇물 있고요. 뭐 사먹을 수 있고, 시장 있고. 아, 그게 좋지만, 그거보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밑에 있는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렸다가 시장 가세요. 우리 교회 들렸다가 공원 가세요. 우리 교회 들렸다가 커피 마시세요. 우리 교회 들렸다가 일하세요. 우리 교회 전철역도 가깝고요. 예, 교통편도 좋고요. 우리 교회는 들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설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교회가 없겠습니까? 지은 교회가 몇 개고 성도들이 얼마고 예, 그들은 정말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독상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 신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그들은 신은 손으로 지은 전에 있어야 된다. 아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또 그들은 신은 그냥 섬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해요. 그들이 배고파요. 배고픈데 신을 먹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밥숟가락에 그냥 숟가락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신이 기뻐서 축복도 주는 그런 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축복을 주고 기분 좋으면 축복을 기분 나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애기신 할머니신 할아버지신 산신령신 물귀신 밥귀신 뭐 이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설명이 바로 아덴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왜 나가야 돼? 뭐 교회 나가면 뭐 돼? 뭐 교회 나갈까 말까? 그 모든 일들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헌금을 내야 되고 십일조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받는 거야.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게 복음이죠. 그러지 않고 노상 하나님 뺀 그 모든 거는 그건 뭡니까? 그건 광고도 아니고 선전도 아니고 외판원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만 당신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말하세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제도 저희 놀이터에 이제 지인이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이제 놀이터에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이게 놀이터에서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이랑 저도 옆에 있다가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 전단지가 딱 보고 지인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뭐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인테리어 전단지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뭐야? 집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광고하는 거야. 광고가 뭐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다가 지인이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저 전단지를 준 사람이 이 집 주인이야? 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랬어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전단지만 주는 사람일 거야.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집과 관련돼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냥 휙 하면 그 사람이 돈 주고 하는 걸 거야. 뭐 받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하나님과 하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 하면 뭐 직분 준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 하면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왜 전도를 하는데요? 상급 받으려고? 뭐 직분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물론 그래서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신을 알려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서 잘 들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언제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언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되는. 그럼 졸면 하나님을 못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졸아서 하나님 못 듣고 이제 눈 뜨면 이제 밥 시간이 되고 또 눈 뜨면 친구들과 이제 노는 시간이 되고 눈 뜨면 집에 가야 되고 그럼 또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왔는데 또 졸아. 또 하나님 얘기를 또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눈 뜨면 집에 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돌아와요. 또 설교 시간에 또 졸아.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의 주제인지 아닌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는 자인지 아닌지를 이걸 모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하면 할 말이 하나 없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사실은 하나도 들은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배웠을 때만 설명할 수 있죠.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설명이 그러고 하여금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설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의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 되자. 바울의 무엇을?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전도를. 또 바울 전도법 하나 나왔네 또. 네? 바울 전도법. 성경의 전도법이 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 전가된 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뭐 하나님 외의 거를 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괜히 돌아갈 필요 없이 뭐 해도 상관없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해야죠. 우리 교회 몇 층이고 우리 교회 인테리어 얼마 썼고 또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고 성도 얼마고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게 아주 그냥 입이 근질거려서 못하면 살 수 있겠어요? 하는데 돌아갈 필요 없이 더 핵심적인 걸 말한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하나님 얘기할 때. 그렇게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려는 사람이 뭐에 대해 설명할까요? 에? 엔진? 성령. 자동차 판 사람이 뭐에 대해 소개하겠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차를 타면 뭐 어떻고 어떻고 그게 아니라 자동차. 그 차를 타면 어떻게 될 거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뭐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집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집이 마음에 들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뭐 백문이 소용이 없어요. 백약이 묘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전도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뭐 기독교, 개도 등등 기독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정말 성경의 내용대로 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사랑, 소망,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데 이런 진정한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부정하나요? 진화론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미 박물관에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요? 저는 종교를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데 성경에는 너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화론에 탁 갇혀있죠. 성경에 탁 갇혀있죠. 모순이 있다고 막 하여튼 예, 많은 이제 험담을 해놔서 그게 탁 막혀있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게 하셔야 돼요. 넘어서게. 그러지 않고 그럼 당신은 그만 두세요. 에이, 당신 못 넘겠네. 아 진화론이 어디서 온 걸 왜 몰라. 아 성경을 왜 몰라. 거기에 걸리지 말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중간 부분으로 보면 기독교의 모든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답을 찾고 답을 찾고자 한다면 기독교를 믿고 싶거든 진짜 마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순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드렸으니 전도를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이번 한 달 전도를 잘 마음에 새겨서 사소하게나마 당신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 말 한마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폄하가 어떻고 또 이런 게 어떻고 저런 게 11조가 어떻고 헌금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딱 막혀있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뭐 우리에게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달 우리가 또 전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면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말 나 자신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살아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뭐죠? 300?